서신대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올바로 이해되고 올바로 믿어져 그 말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예수님 더욱 닮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이 신약은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 그 구약의 모든 그림자적인 것들, 예표적인 것들, 일시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천국적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수준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무엇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인가? 뭐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냐를 얘기한다 하면 메시아와 그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와 그 메시아 왕국. 이것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다. 그리하여 그 메시아 왕국 안에 있는 현실들이 이제 다 우리들 것이 된다. 이런 약속이 구약에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또 세상에서 또 사탄에서부터 나와 그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원되는 이 내용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현실을 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좀 전체적인 면으로 서론이라 이렇게 제가 부르고 큰 픽처를 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절 한절씩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1장 1절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제가 바라옵기는 그 큰 그림을 좀 보셨으면 이제 우리가 한절 한절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이루시는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와서 천국을 이루겠다. 그리하여서 그런 약속이 주어졌고 또 구약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잠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구약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은 그림자적인 수준이고 예표적인 수준이고 일시적인 수준이었고 그리고 세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왕국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그 왕국을,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전한 구원, 천국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 어느 세상 한 군데서 구원돼서 어느 다른 곳, 같은 세상의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즉 그렇게 예표 수준에서 이 세상 수준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천국적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예수님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칩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요 천국이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그 예표적인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시는가 해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잘 연결하여서 공부하는데 그저 그런 구약과 신약의 연결만으로 여러분의 성경 공부가 또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누구고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하고 사는 것인가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지 그저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성경 공부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가르침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면 사실 전혀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는 보면은 그런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참 힘도 좋다 능력이 강하시다 그저 그 정도 수준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된다 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끝납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루시는 어떠한 하나도 나하고 관계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끝나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끝나면은 예수님을 배우고 천국을 배우고 구원을 배우는데 나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참으로 누구냐? 나는 무슨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시고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 있는 것인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성경이 뭐 말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났다. 세상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얘기하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뭐 한국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학교를 갔다. 뭐 여기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즉,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 것이지만, 지금 영적으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현실들이 주어졌는가? 그래서 나는 참으로 누군가? 나의 삶은 참으로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누구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지금 성경은 이 영적인 수준에서 말하고 있고, 천국적인 수준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알려면 천국 현실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왜? 영적인 나의 현실은 바로 천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천국의 현실을 배우는 것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저 붕뜬 소리라 정말 못 알아듣습니다. 천국 현실이 지금 나의 현실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지금 이 빌딩 안에 서 있다는 이 현실보다도 내가 천국에 지금 있다는 그 현실이 더 뚜렷한 현실입니다. 왜? 이 빌딩은 100년 후에도 있을까 없을까 모릅니다. 지금 이 빌딩 안에 있다는 이 현실은 영원한 게 아니고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하자 이런 말은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국 현실은, 그 천국 안에 있는 그 나의 현실은 변하지가 않는 영원한 현실입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왜? 그 천국 현실은 예수님의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현실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인가? 무슨 복을 받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천국 현실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절 한절 자세히 보겠지만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새로운 출애굽, 구약의 우리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 예표적인 수준이었던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배웠습니다. 이제 그 구약의 예표적인 수준의 그 구원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내용,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즉 더 나은 모세께서, 아니 참 모세께서 오셔서 이제 참 출애굽, 즉 출 세상, 출 죄, 이것을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교회를 상징하는데, 거기 8장에 보면은 저희 시체가, 그 교회가 세상에서 죽는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세상식으로 말하면 애굽은 아니죠. 분명히. 그런데 그곳을 영적으로 애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즉 애굽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소돔도 그렇고, 거기에만 봐도 이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그들의 시체가 영적으로 애굽이라고 불리는 곳, 즉 예수님이 죽은 곳에 그 시체가 누워져 있다. 거기만 봐도 이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죽었는데 교회도 같은 곳에서 죽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모습들이죠. 예수님의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을 통하여 자세하게 볼 건데, 약속의 땅도 천국을 예표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므로 넘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바로 세상에서 나와 천국으로 가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내용은 항상 이렇게 예표적인 수준, 세상적인 수준.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참 출애굽은 세상에서 나와 천국으로 가는 그런 출애굽입니다. 참 모세,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출애굽을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 그죠? 처음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 두 번째는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 즉 율법을 받고 십계명 받고 그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성막을 짓는 내용. 그래서 출애굽기가 40장에 성막이 완전히 지어지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의 내용도 이 참 출애굽 이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나와 이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 이제 참 성전 그 천국을 짓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참 모세십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모세에게 말하시는데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입에 내 말씀을 두어 말할 때 너희들이 그 말을 들으리라. 너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메시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3장에서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쭉 말이 나오는데 3장 어디입니까?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즉 여러분이 보시면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지금 이거를 증거하는 내용들인데 그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너희가 죽인 예수님 해서 지금 전하면서 바로 그 예수가 그 모세가 말하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낸다. 바로 누구를 가리켰던 것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메시아니까. 바로 그분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가보시면 변화사 사건이 나오죠. 변화산 사건. 그때 5절에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기에서도 신명기 18장 말씀과 연관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를 향하여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의 입에 내 말씀을 두리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우리 예수님은 참 모세십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수도 없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러나 한 가지만 봐도 마태복음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이야기만 봐도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배경이 모세가 태어나는 배경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죠.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생각나시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모세 부모는 차마 그 모세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숨겼다가 나중에 이제 숨기지도 못하니까 이 조그만 그 방주리에다가 모세를 놔서 나일강으로 뛰어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도 모세 같은 그런 배경에서 태어나시는데 그냥 이런 것들이 그저 우연이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아직 성경을 잘 못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증거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즉 출애굽기를 읽으면 모세가 그런 배경에서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도 그런 배경에서 참 모세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출세상 참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제 전해집니다. 구약의 모세보다 더 나은 모세, 완전한 모세, 참 모세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저 모세가 있고 이제 좀 더 나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세는 아까 말한 대로 그림자적인, 예표적인, 세상적인, 일시적인 것들과 연관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모세는 반석을 통해 물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반석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모세 때는 만나를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참 만나요. 모세 때는 동물 제사들을 바쳤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요 자기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요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바칩니다.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들었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도 성막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참 성막이요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들도 참 성막 성전이 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패턴을 보세요. 모세는 그 세상적인 수준에서 예표적인 수준에서 모든 걸 합니다. 성전도 짓고 그죠? 성막 만나, 물,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런 것들, 제사, 다 세상 수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전부 예수님이에요. 만나도. 예수님이 참 만나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요. 예수님이 참 제사요. 예수님이 참 반석이요. 다 예수님의 이야기들, 구약에서 그렇게 예표 수준으로 보여준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성막을 짓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죽음과 부활로 참 성막을 이제 만드십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죽고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참 모세시요 참 출애굽을 지금 인도하시는 분인데 또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고 그러지 말라. 왜?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구약의 그 이스라엘 자체도 예표 수준입니다. 요즘 참 제가 그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끔 말하는데 깜짝 놀라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전쟁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참 이스라엘인데 왜 저런 소리가 나올까? 지금 그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도 안 믿어갖고 사탄의 자녀들인데. 아, 이스라엘도 사탄의 자녀요. 그 아랍 국가도 사탄의 자녀요. 사탄의 자녀끼리 싸우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소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끝났어요. 예표 시대는 끝났어요. 참 것이 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랍 국가 그 시민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구약에서나 그랬어요. 구약에서나. 구약의 제사를 그러면 지금도 참 제사라고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드리시죠? 구약의 제사, 즉 동물 잡아다가. 왜? 그 예표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그런 걸로 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참 제사가 드려져서, 즉 예수님. 이제 더 이상 구약의 그런 제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에요. 왜? 진짜가 왔어요. 그 진짜가 오는 그 현실을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즉 그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분 혼자서 출 세상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그분의 몸인 우리들 그분과 연합된 우리들도 같이 출 세상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재밌어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출애굽을 하는데 신약에 와서 진짜 출애굽을 보니까 한 사람이 해요. 한 분이 해요. 참 이스라엘 한 분이 다 이루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출 세상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게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도 잘 아시다시피 변화산 사건입니다. 28절부터 보면은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때 30절에 보면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세 분이서 말씀을 하시는데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오, 무슨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그 셋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별세. 근데 영어로 글자 그대로 헬라어로 보면은 엑소더스. 예수님의 엑소더스. 우리 출애굽기를 미국말로 엑소더스라고 부르죠.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엑소더스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세 분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출애굽을, 예수님의 출세상.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은 예표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참 이스라엘 우리 예수님께서 참 출애굽을 하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영적인 모습이 지금 보여지면서 세상에서도 세상 수준으로서도 또 그 모습이 같이 보여집니다. 즉 우리 예수님이 직접 애굽에서 나와요. 세상 애굽. 그러나 결국 그것도 이제 예수님의 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보시면 2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르려 하심이니라. 이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죠.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마태는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십니다. 그래하여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선지자의 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홍해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 3장에 나오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즉 홍해를 건너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참 이스라엘 예수님도 홍해를 3장에서 건너시고 4장에 왔더니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 내용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구약의 백성들의 시험 내용과 똑같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구약에서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에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건데 그 장자가 죽는데 어떻게 하면 안 죽어요?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은 그쵸?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그 피가 적셔져 있는 그 집을 유월한다. 넘어간다. 그래서 처음 유월절, 제일 처음 유월절이죠 그게? 처음 유월절을 시작을 해서 그날 밤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도 똑같습니다. 출세상.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인데 19장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을 요한은 예수님 아저 유월절의 예비일이다. 뭐 하는 거예요? 예비하려면 유월절을 예비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양을 죽여야죠. 양을 죽이는 게 유월절을 예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이 유월절 예비하는 그날 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26장 18절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고 유월절을 예비하는데 20절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그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 지금 우리 성만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금 전하는 그런 건데 그 마지막 만찬이 무슨 만찬이에요?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만찬으로 지금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자기 자신이 이제 죽어야 되는 왜? 자기가 유월절 양이니까. 그럼 우리의 출세상도 참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있는 유월절은 예표 수준의 유월절이죠. 이제 참 유월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출세상도 똑같이 유월절 양의 피로서 이루어집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까 세례라고 말씀했죠. 세례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세례가 좋은 거지만 죄인은 세례가 나쁩니다. 왜? 심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를 건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었기에 저쪽까지 건너가서 나왔죠. 부활하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애굽 사람들은 정말 세례를 받았는데 다 죽어버립니다. 세례가 이런 거예요. 안 믿으면 심판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물론 언약 관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세례를 줄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뭐 다음에 얘기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 세례 받는 거, 홍해를 건너는 거. 누가복음 12장 50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는가. 내가 받을 세례, 즉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왜? 심판.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즉 지금 출세상, 출세상을 지금 구약의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는데 예수님의 출세상도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바로 그 홍해 건너는 것이 세례인데 바로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받는 세례 지금 더 나가서 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2절에 가보시면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것도 십자가를 말씀하시죠. 아까 이 유월절 만찬, 즉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주시는 그런 모습과 연관이 됩니다. 구약에서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출애굽기 24장에 한번 같이 가보세요. 출애굽기 24장. 24장은 이제 벌써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 맺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6절부터 읽어드리면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언약서죠? 여기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언약의 피니라. 그러고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마지막 만찬 때 뭐라 그러세요? 잔을 주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이 최후의 만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그렇게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게 언약의 피니라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지금 구약에서 언약이 맺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앉아 먹고 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출세상 예수님의 피로 이제 언약의 피라. 최후의 만찬을 배경으로, 즉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배경으로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나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다 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40장에 가보시면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구약에서 이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유월절을 통해서 구약에서 애굽에서 나와 언약을 맺고 이제 성막을 짓는 그게 구약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도 지금 유월절 나와서 지금 언약 맺는 내용까지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교회가 모여 있는데 교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꽉 채우십니다. 아까도 성막이 다 지워졌더니 영광이 그 성막에 꽉 차갖고는 사람들이 들어가질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영광인데 예수님도 성전을 다 지시고 즉 부활하셔서 그 성전을 이루시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그분의 몸이죠. 그랬더니 그렇게 다 이루셨더니 성전이 끝나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여 그 성전에 꽉 차십니다. 영광으로 꽉 채우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도 사탄에게서부터 프리가 됐습니다. 참못에 예수님의 인도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즉 물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참만나를 주시고 즉 자기 자신을 주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고 단번에 제사가 드려졌죠. 구약에서는 그들이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고 우리도 홍해를 건넜고 세례를 받았고 우리도 유월절을 지켰고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 우리도 새 언약에 이제 참여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떻게 같이 하셨어요? 그 성막 안에서 성막을 통하여 그 성막을 통하여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우리가 가는 이 광야 생활에는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막을 통하여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 이해가 갑니다. 성막. 바로 예수님이 성막이구나. 당연하죠. 근데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지금 광야 생활을 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하고 그 성막이 예 먼저 나가고 뭐 언약궤가 먼저 나가고 뒤에 오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예수님이 성막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이것은 구약하고 좀 다르죠, 수준이. 왜? 우리의 이 출세상은 영적으로는 벌써 완전히 끝났어요. 이루어졌어요. 이제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 것만 남았지. 구약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뭐 미리 한 면으로 영적인 면에는 벌써 가 있고 예? 아직 안 가 있고 이런 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영적으로는 천국에 벌써 도달했어요. 도달했으면서 또 광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광야 생활은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 개런티가 돼 있어요. 왜? 먼저 가 계세요 벌써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야, 우리가 보통 이 어른들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 성경에 그죠? 60만 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들도 당연히 못 들어가야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의 광야 생활은 벌써 들어가서 시작한다니까요.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거기에 도착할 것이 개런티가 돼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고 예수님께서 출세상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벌써 그 이루심을 가지고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구약에서 지금 예수님이 뭘 이루시나를 지금 배우게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 그리하여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또 우리의 참 현실은 지금 뭔가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무슨 현실을 가지고 사는 건가 이게 깜깜하게 안 보이면 세상만 보이면 그게 장님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장님이 많은 줄 아세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깜깜한 장님들입니다. 도무지 예수님과 천국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눈이 띄어진 분들입니다. 봅니다, 이제. 본다는 게 뭐 딴 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천국을 본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봉사였다가 눈이 띄어서, 그러니까 뭘 보려고 눈이 뜨는 거예요? 뭘 보려고? 예수님과 그 천국이 아니면. 왜? 세상 거는 벌써 보고 있잖아요. 어느 죄인이든지 세상은 너무나 잘 보여서 탈이죠. 눈이 뜬다는 것은 뭘 보려고 눈이 뜨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그분이 성막입니다. 우리를 계속 같이 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영적으로는 벌써 도착했지만 우리 함께 예천교회라는 이 교회를 지금 주셔서 그 진을 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지금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가는 동안 그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같이 계시며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지금 아시겠어요? 무슨 픽처인지? 지금 여러분이 그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같이 더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 출애굽이 벌써 시작되고, 아니 영적으로는 벌써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나와 천국으로 벌써 옮겨졌고 또 옮겨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어떠한 복이 주어졌는지 잘 깨달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